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 앞 곧 바세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들어 본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재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뇌과학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뇌 속에 뇌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그림 같습니까? 아마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을 텐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암소 머리가 크게 생각하고 보면은 암소가 보여요. 안 보입니까? 자, 아가페 암소 머리가 보이신 분은 손을 들어 표현하시면 네. 안 보여요? 한 3분의 1 정도 보이고 회중 가운데 암소 머리가 보이는 분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어요. 예,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고. 맨 밑에가 입이고요. 그, 왼쪽에가 이 귀가 까만 게 귀고, 예, 이렇게 갈고리처럼 된 게 눈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암소 머리처럼 돼 있어요. 예, 그림을 없애주시고. 이 저자의 논리는 우리의 감각 체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암소 머리로 보이고 보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우리의 뇌는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여러분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여러분과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두 지파 반이 서쪽으로 갈 때 애시라고 하는 그 돌 무더기를 쌓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저것들 이제 다시 재단, 자기네들끼리 재단을 쌓아서 이제 우리랑 선을 그린다 보다 이래가지고 서로 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이 100% 내가 보고 듣고 이것이다. 위험합니다. 많은 소통의 문제가 불통으로 가는 이유가 내가 본 것을 확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확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의 갈등이나 수많은 관계의 꼬임이 내가 본 것이 확신치 않다라고 하는 전제로 출발하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는 눈초리를 저를 보셔서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달 그림자, 달을 해놓고 저기다 했는데, 자, 어느 달이 더 진해 보입니까? 그럼 어느 달이 밝아 보여요? 아, 대답해 보세요. 뭐. 예, 사실 이 달은 똑같은 달을 배경 화면만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화면에 의해서 달이 더 짙게 보이기도 하고 달이 흐리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상 자체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뇌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아멘 하실 필요는 없고 동의는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환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각 체계와 우리의 의식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의식과 어떠한 생각 체계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 세대에 주어진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광야 세대를 걸어가는 메시지들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보이는 광야에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굴곡되고 왜곡되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했을 거라는 얘기죠. 눈을 뜨면 광야, 좀 걸어가서 눈을 뜨면 또 산, 광야, 조그만 나무, 뭐 이러니까 삶이 굉장히 지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지루해지면서, 아, 이게 뭐 인생이 이렇게 지루하냐, 이렇게 이제 자꾸 마음이 다운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제가 한번 중국에 처음 그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데 한 6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 갔으니까 굉장히 광활하고 마음이 확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광야를 보면서, 야, 중국이 이렇게 넓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우리 가평 초입에 보면 미류나무가, 큰 나무가 두루 두 그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류나무 꼭대기에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다니고 그랬는데, 미류나무는 제가 정확히 알죠. 근데 한 시간 정도 달렸는데 미류나무가 계속해서 제 창밖에 보이는 겁니다. 아, 미류나무가 참 많구나.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해고 한 두 시간 정도 잠을 잤나요? 눈을 딱 떴더니 창가를 봤더니 또 미류나무가 6시간 동안 달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이 광야란 대지에, 전 세계 여러분 그 나무 젓가락은 중국에서 다 뭐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류나무가 아주 뭐 이게 뭐 지루한 거, 인생이 좀 지루하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니까, 아, 지루함은 그대로 참을 만한데 뭐가 더 이렇게 좀 엄습하냐면, 두려움이 이정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사실 이렇게 좀 뺑뺑이를 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며칠을 걸었는데 왔는데 그 자리 아니야? 뭐 이런 적 느낀 적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선교제 후배들을 데리고 한번 그 이슬람권을 갔는데, 선교사랑 연락이 안 되고 한나절을 제가 이제 인솔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와서 팩트를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후배들한테 얘기 안 하고, 야, 우리 선교사님 만나러 간다 해서 한 세네 시간을 돌았는데 다 돌고 나니까 그 자리에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 리더자로서 막 두려움, 야, 이거 어떡하지? 여기 낯선 땅에서 잃어버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선교사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땅이 있습니다. 광야를 살면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게 굉장히 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죠. 우리 인생이 언제 끝이 있을지, 내 이 길에 끝이 있을지, 이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광야를 지나면서 큰 이슈, 큰 어려움은 두려움. 이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집트에 샀을 때는 도시 생활을 함으로 먹고 사는 일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광야를 살다 보니까 먹을 것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야생 곤충이나 야생 생물의 위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막 덥고 막 이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소와 다른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염려와 두려움이 꽉 차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이제 염려와 두려움을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서뜨린다. 두 번째는 약하게 한다. 세 번째는 숨통을 조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서지고 약해지고 숨통이 조이니까 뭐가 좁아질까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보는 것이 인색해지고 궁색해지고 그러한 삶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주기는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야를 회복하라고요. 너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시간에 너의 생각이나 너의 시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야를 회복하라고 이 출애굽기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겪은 홍해 사건을 재해석을 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우리가 본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먼저는 전체적으로 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재해석하시는 걸 보세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뭘 명령하셨습니까? 돌이켜. 너희들이 가는 길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린 그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지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북쪽으로 가면 서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산을 가도 어느 쪽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아서 길을 잘 찾아가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그 리더자들 중에 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바닷가에 장막을 칠 때 불길한데? 이제 이런 거를 느꼈을 거예요. 불안한데? 우리 만약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 어디로 피신하지라고 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피할 길을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그런 위기감에 몰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본 바로의 시야를 보셔야 돼요. 바로가 3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도간에 든 쥐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잡으면 된다. 지금 내 자존심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구겨놨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니까 이 바로가 아주 뭐 약이 오를 때까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바닷가에 한 지역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저거는 도간에 든 쥐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600대 병거와 모든 병거를 대동하여 진군 합니다. 4절을 보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긁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어원을 표현하게 되면은 바로의 마음이 악으로 꽉 차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다 이런 표현 아시잖아요. 꽉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어,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가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꽉 차서 지금 흘러 넘쳐서 그 안에 완전히 악으로 꽉 차서 이제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 내가 도가내든지 한 번에 싹쓸이할 것이다 하고 눈에 막 도끼를 품고 달려가는 바로의 시야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의 시야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제 집안에 있는 책상 달력에 한 달에 한 장씩 넘기는 달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말씀과 좋은 글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이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단이 교만한 자를 속이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는 이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예, 교만함으로 뭘 잃었다 했습니까? 분별력이. 지금 바로는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것들 죽이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해가 없어요. 교만으로 패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 하나 받아야 될 것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과하게 주어지는 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위치가,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 혹은 권력이나 힘 같은 지위에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왜입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교만함으로 분별력을 잃어 상처를 주고 악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에 교훈 받으시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야인데 백성들의 시야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만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뭘 보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봤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따르는 것을 보고, 지금 미궁 속에 빠져 있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와 있죠. 이들이 뭐 했다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고, 또 하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여기 부르짖음은 기도일까요? 비명일까요? 비명입니다. 이거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비명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죽었잖아요. 이거 이제. 왜 나를 여기다, 우리 민족을 여기다 놓으셨습니까? 하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시야가 똑같아요. 하나님, 도가내 든 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었어요. 뭐가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까? 믿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밤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시야로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 우리 죽었습니다 하고 바로의 시야와 같이 강한 파도로 인하여 막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입입니다. 입 조심하셔야 돼요. 11절에 그들이 막 뱉은 말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막말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이라고요? 막말입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믿음 없는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막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원인이 바로 이 말이라고요. 믿음 없는 말. 자기 시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자기 시야로 나 죽겠네 했던 말. 사실 바로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한 장 차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교만한 것입니다. 뭐가 교만입니까? 열등감으로 나온 교만이에요. 바로의 군대와 비교하여 자기의 처지를 보고 열등감 속에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바로는 상대적으로 비교의식을 통하여 우월하여 교만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열등하여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말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해에 오해를 사서 여러분의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야를 보셔야 돼요. 내가 본 시야가 있고 바로가 본 시야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바라보시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첫 번째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셔야죠. 저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라. 이 가만히 서라는 거는 어원을 보게 되니까 굳세게 서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막 좌불안석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잘 가만히 굳게 서봐. 왜 그러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합니까?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는 복음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싸움은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굳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거짓과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만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요. 물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지만 여기 이 싸움만큼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사건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의 민족의 단일의 민족에 관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님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통하여 마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2000년 전에 죄수를 달았던 십자가의 형틀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죽었을 때 아, 저 사람 죄를 많이 져서 죽었구나. 민족의 죄를 져서 죽었어. 라고 판단을 했지. 그대의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다시 재해석했던 사람들이 어떤 재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극악 무도한 십자가의 형틀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의 아침을 같아주는 상징이 되었는가? 시하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죽음의 형틀로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활의 오늘날도 십자가를 보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듯이 홍해를 지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이 사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저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중간중간 믿음이 동하시면 아멘으로 크게 하시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홍해 사건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보세요. 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죠. 너희들이 다시는 영원히 저 애굽의 권세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백성들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법적인 선언,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이제 모세의 자세를 통해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질문 하나 할게요. 비명입니까? 기도입니까? 요거는 기도입니다. 백성들과 달라요. 언제 얼마큼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큼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이죠? 앞이 캄캄하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기도해 무릎을 꿇으셔야 되죠. 제가 요즘에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이 지경이 됐는데 기도하는 입술들이나 인원들이 늘지 않는 것이 조금 나는 적응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뭐 어떻고 뭐 다음 세대가 어떻고 막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시야를 회복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백성들이 보면 저 사람 미쳤다고 할 것이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길입니까? 제3의 길이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시야와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와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이루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한다고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앞길이 감당하고 지루하고 열정이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하듯이 고린도서 10장 13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방송부 없애주면은 시험 들겠죠.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God will make a way out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신다. 모든 피할 길을 내시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야를 회복하거라. 출애굽의 메시지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인데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영광을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애굽의 국격과 국력이 급감하게 쇠퇴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더 이상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로 변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보면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떤다 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마귀도 떨고 여기 바로도 떨고 애굽의 백성도 다 떨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고 다 떠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무릎 꿇는 거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이걸 통하여 나타내신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 예화를 드릴 텐데 이건 실화입니다. 1850년 1월 6일 날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도시에 한 예배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뭐 마찻길이나 길이 다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홋카이도 우리 김재란 선교사가 있는 홋카이도에 12시간 만에 1m 50cm 눈이 와가지고 뭐 차가 다 이렇게 파묻히고 했던 그런 것처럼 큰 눈이 홋카이도에 내렸거든요. 기상이변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입춘이 됐는데 이렇게 춥잖아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이게 이제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무슨 경고입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저탄소 운동에 동참하셔야 되고 물자를 아껴 쓰는 것에 동참하셔야 되고 불 끄고 물 절약하고 아껴 쓰고 하는 것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줄이기에 또는 동참하셔야 돼요. 격기를 잠깐 샜는데 여기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우리 오늘 설교자도 도착을 못한 거예요. 눈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까지 못 오니까 오늘 그냥 간단히 기도드리고 그냥 파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존 에글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선포했대요. 이사야 45장 22절의 메시지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한 10분 동안 한 13명이 앉아있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고 했더니 이제 저 한쪽에 낯선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고민 속에 그 예배당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아서 위대한 설교자가 된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그 시대에 고그 시대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요 1850년 1월 6일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나의 눈은 완전히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둠은 떠나갔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날의 환희와 찬미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스펄전이 born again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요 그냥 자그마한 교회당 자그마한 시간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과 두려움으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 영혼을 살려내는 예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방법대로 아이들에게 역사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아이들을 보내셔야 되고요. 두말 없이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수련회는 참석해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감동시켜서 위대한 과학자나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경제자로 누가 만들지 누가 압니까? 그래 아무래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힘을 다하여 신앙을 물려주는 유산운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탄탄대로로 꺾은 게 아니에요. 탄탄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 배가 파산하고 죽을 고비 넘고 돌 맞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도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기기까지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눈을 떴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야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번 선포하고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사도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선포하고 여러분 두 번째 선포합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이 두 번째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시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독을 뿜어내거나 내가 갇힌 생각과 한계로 상황을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야를 회복하여 제3의 길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시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가정의 상태, 관계의 묶임들, 사업의 문제들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시야로 주님의 방법으로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